예, 저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이어지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책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역사는 단순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왕이 살았고 또그 다음부터 그 다음 어느 순간까지는 또 어떤 왕이 살았고 하는 식으로 어떤 왕의 일대기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는 하나의 분명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 왕들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단순히 시간 순서로 왕들의 일대기, 또그 왕들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왕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열왕기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연극에 비유해 볼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연극을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무대가 있죠. 그리고 무대 위에 활동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감독하는 디렉터, 총감독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무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여러 배우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 왕이라든지 하는 여러 왕들은 이 배우의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무대도 중요하고 배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 그 감독의 의도이겠죠. 열왕기서는 결국 이 감독이 누구신가, 그 감독은 하나님이시다. 열왕기상 하를 영어로는 First Kings 또 Second Kings 이렇게 부르는데요. 좀 우리가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본다면 이건 Kings의 책이 아니라 The King, 그 왕의 이야기, 그 왕의 역사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고 또 묵상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저는 이 열왕기서의 주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스라엘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성전이 드디어 건축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또 하나님의 집이 드디어 세워지는 순간이죠. 근데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그 시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시간, 이거 단순한, 아주 단순해 보이는 서술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진술입니다. 한 나라가 출발된 시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정하는 그 기준을 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이 해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왕정 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 왕 사울 왕이 최초의 왕이 되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왕기서의 관점은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셨을 때, 구원하셨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시작이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미 왕정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진술이지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길었던 480년 동안 지속되었던 텐트 생활, 성막, 천막에서 지내시던 그 생활을 마감하시고 드디어 이제 준비된 그 하나님의 집으로 왕 되신 하나님의 보좌가 준비된 그 집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 과정 역시도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1절 말씀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성전이 어디에서 건축되었는지, 어디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지 장소에 대한 언급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을 우리가 참고해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서 지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에서 건축했다고 말합니까?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서 성전을 건축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지명을 언급할 때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장소, 그 장소가 모리아이죠. 굉장히 모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단어의 뜻이 제공한다, 준비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이삭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 놓은 제물이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따로 본인의 제물,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아, 여호와의 선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산의 이름,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여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산을 부르면서 여호와 이레, 그 산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이것을 모든 과정이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솔로몬 왕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잘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을 잘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옆에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인 두로라고 하는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많이 있는 백향목, 레바논의 좋은 나무들, 또 좋은 돌들, 이런 것들을 그 나라에서 다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 재료들을 공급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설명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신기한, 굉장히 드문 그런 건축의 과정이죠. 이 모리아산 위에서 철로 연장 또 돌을 깎으면서 그렇게 작업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필요한 것들을 어느 곳에선가 준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세워놨기 때문에 그 건축 현장에서는 전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해 가시는구나, 모든 것을 친히 진행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전 건축을 보면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 그 정문, 현관에 큰 기둥 두 개를 세웠습니다. 큰 기둥 두를 가장 들어가는 입구에 세웠는데 그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7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7장 21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7장 21절.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5장부터 8장까지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는데요. 7장 21절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예,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낱말 앞에 조그만 숫자가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긴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네, 저를 보시면 숫자가 안 보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보셔야지 숫자가 보입니다. 야긴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가 세우리라. 예,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세우는 자는 네가 아니라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야긴입니다. 야긴, 저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무슨 뜻입니까? 보아스는 2번 보시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능력이나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이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혹은 막혀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라고 하는 전제이죠. 그 일이, 어떠한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성전, 또 세우신 성전이 어떤 건물이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6장으로 넘어오셔서 여러분 6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2절에 보시면 이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가 우리한테는 생소한 단위이죠. 근데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 예, 엘보부터 손끝까지를 말하는 길이가 규빗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긴 규빗이 있을 수 있겠고, 학자들은 아마 추측, 예, 대략 45cm 정도, 우리 미국식 단위로 한다면 18feet 정도가 한 규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기준을 예, 45cm면 18feet 맞죠? 18인치, 예,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헷갈립니다. 예, 18인치네요. 이것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환산해 본다면, 예, 저에게 익숙한 미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는 예, 27미터 정도입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좌우 폭, 이 폭의 너비는 9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3.5미터 정도다. 이렇게 오늘날의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여러분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한번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변? 저를 보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즈가 길이가 30m이고 좌우가 10m인 사이즈입니다. 성전의 사이즈와 아주 흡사한 사이즈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이 건물보다 1.5배 정도 높이가 더 높은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30m, 예, 10m 이 정도 사이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본당의 크기가 솔로몬 성전의 크기와 가장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점은 우리 교회에서 계산이 가장 정확한 강대순 목사님과 확인 끝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막을 보고 싶으시면 랭캐스터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싶으시다면 매주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시면 우린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근사치가 이 정도 본당의 사이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웅장하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작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보다 좀 작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신전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정도 사이즈였다. 별로 크지 않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애초에 하나님은 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480년 동안 텐트에 지내지도 않으셨겠죠. 원래 성막의 어떤 사이즈나 성전의 사이즈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건물이 화려하냐 크냐 웅장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의 관심입니다. 건물이 어떠냐보다 내 백성들의 마음이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 13절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전 건축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솔로몬 네가 이 성전 지금 건축하고 있구나 잘한다 내가 앞으로 이 성전에 거하면서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죠. 성전 건축하고 있는 것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2절 다시 한번 좀 보시죠.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런데 너 오해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한 번, 내 율례를 행하며 두 번,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세 번.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한 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두 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세 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마 솔로몬이 착각할 수 있는 그 오해를 미리부터 바로 잡아주시는 그러한 차원인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이거고, 이거 너무 귀한 일이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조건, 내가 정말 너희의 삶 가운데 임재하며 떠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 위에 건축하는, 말씀 위에 건축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처음 듣는 독자들은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제일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독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는 그 기록이 열왕기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이 열왕기서의 역사를 들려주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 왜 우리가 멸망했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지었고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백성이었는데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됐지?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열왕기서 전체가 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답을 주는 것이고, 그에 대한 가장 핵심이 오늘 방금 읽은 이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멸망한 것이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애초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상태이면 그들이 왜 멸망한 것입니까?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앞세우지 말고 나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최고의 중심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만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다른 것들은 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율법의 핵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핵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더 높이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증상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6장 37절과 38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몇 년 동안 건축했습니까? 예, 7년 동안 건축했죠. 그 다음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기의 왕궁을 솔로몬이 몇 년 건축합니까? 13년 건축합니다. 13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시간을 왕궁을 건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단순히 시간만 많이 쏟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왕궁의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크기는 성전 크기보다 길이는 두 배 가까이, 또 옆에 폭도 두 배 가까이 더 큰 사이즈입니다. 길이가 두 배 늘었고 폭이 두 배 늘었으니까 전체적인 넓이는 총 네 배가 더 늘어난 것이죠.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보다 총 네 배가 더 컸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러한 비슷한 사이즈의 왕궁을 여러분 7장을 쭉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총 다섯 개를 짓습니다. 성전보다 훨씬 큰 왕궁 건물을 다섯 개를 짓고 그 중에 한 건물은 자기가 결혼했던 이집트의 왕의 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 집을 또 짓습니다. 솔로몬의 건축 프로젝트가 총 20년 걸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지어졌던 그 결과물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눈앞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축물이 그 앞에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야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후에 그 옆에 전체 사이즈를 카운트하면 20배 정도의 큰 솔로몬의 왕궁 컴플렉스가 성전 옆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방문하셨다면 어디에 눈이 먼저 향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우린 성전 먼저 찾겠죠. 성전이 어디 있을까 찾겠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는 곳은 아마 성전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러한 건물들로 눈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에 다윗이 가졌던 마음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자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계시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위해서 성전 건축해야겠다. 그 동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년 동안 성전 건축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러나 있는 결과물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솔로몬의 왕궁이 20배 가까이 더 크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솔로몬의 왕궁이 보여주는 솔로몬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훨씬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혜도 받고 부귀도 받고 권세도 받고 많은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용했을 때 결국 솔로몬의 삶의 방향이 나아갔던 것은 성전을 더 크게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의 왕궁을 더 크게 드러내는 것이 그 삶의 귀결점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상 첫 번째 장에 나왔던 아도니아의 모습,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아도니아의 모습과 실질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좀 두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의 집이 더 드러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참 저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두 달 전쯤의 일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한인 학생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주에 한 번씩 모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그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 졸업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학생들을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 오셨던 목사님께서 본인이 어떻게 교회를 목회했는지, 선배 목사님께서 또 어떻게 지금도 이 목회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아주 진솔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날 본문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는 본문이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해주시고 결론으로 신학생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면류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내가 희생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면류관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목회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저런 목회 철학으로 목회하시는 분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날 오셨던 분이 기쁨의 교회 박모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처음 세우시면서 또 계속 스스로 스트럭을 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본인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눠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만의 고민, 목회자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물론 목사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대상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면류관이 되기 쉽겠죠. 그렇지만 사람마다 대상이 다를 뿐 본인의 면류관으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 일이 나에게 십자가의 의미인가 아니면 나에게 면류관의 의미인가,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내가 하고 있는 학문적인 연구가, 혹은 내가 쌓아가고 있는 나의 커리어가, 혹은 많은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데요, 내가 정말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 나의 면류관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섬김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저 헌신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면류관을 쫓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힘들고 고생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모두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그 집을 다 지어놨을 때 그것이 결국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 크게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노력은 결국 성전,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목적이고 나는 도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나는 주변이다. 하나님이 최고의 목표이고 나는 그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삶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는 것도 아니고 혹시는 반대로 내 삶에 문제나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강함이든 약함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전이 더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삶인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크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